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중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902년 중국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독실한 선교사 부모에게 태어났고요. 5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뒤 런던에서 학교를 다녔고 1925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그곳에서 전쟁 중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이력 중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인사를 나눈 뒤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저도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와서 저도 조카들에게 읽어주기도 했어요.
영화로도 나왔죠. 남조선에서는 불의 전차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여러 상도 많이 받았어요.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와서 저도 조카들에게 읽어주기도 했어요.
영화로도 나왔죠. 남조선에서는 불의 전차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여러 상도 많이 받았어요.
에릭 리들은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는 육상 선수였다고 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출전하게 되는 운동 경기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은 달리기를 할 때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에릭 리들에게는 달리기는 신앙의 연장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해 달리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달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에릭은 1924년 파리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릭의 주 종목은 단거리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100m 달리기의 예선전이 일요일인 주일에 생긴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었죠. 거기에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경기에 불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로 영국은 난리가 났어요. 인민들은 들끓었고 당시의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8세까지 에릭 리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에게는 자신의 성공이나 조국의 기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에릭 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찾아왔어요. 같은 팀에 있었던 린지라는 선수 대신에 400m 달리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일요일인 주일에 열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에릭 리들은 단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400m라는 장거리는 달려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 경주에 출전해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축구 선수가 농구 경기에 출전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경기 당일까지도의 리리들은 무척이나 갈등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영국의 대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100m 달리기에 불참한 것으로 조국에 피해를 주었는데 장거리 달리기 경기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출전 직전에 누군가가 에릭 리들의 손에 쪽지를 쥐어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에릭 리들은 장거리 달리기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력 질주를 했죠. 원래 400m 달리기 같은 장거리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긴 거리라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달려야 하거든요.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 모두가 전력 질주하는 에릭 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러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싶었겠죠. 그러나 에릭 리들은 처음 전력 질주한 속도로 400m를 끝까지 달렸습니다.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 신기록까지 달성하고 맙니다. 경기가 끝난 뒤 에릭 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로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에릭 리들은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자신이 누린 화려한 영광과 명예가 중국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에릭 리들은 12년간 텐진에서 교원으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는 산둥 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몇 년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병으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죠.
앞서서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받았던 쪽지에 적혀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 하셨던 심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미하여 간고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셨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너희니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서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게 되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도 자기 멋대로 유용하는 데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아들들의 악한 행동에 엘리 제사장이 경고만 할 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또 아들들이 아버지인 엘리의 말을 듣지도 않았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결국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불러오게 된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의 넘치는 아들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런 행동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혹은 나그네나 아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순위고 그 뒤에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오는 것이에요. 만약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는 남조선 속담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 따끔히 혼을 내줘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가르침이 없다 보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아들의 복을 빌어주겠다며 신상을 만들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진짜 우상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우상이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우상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의 타락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사사기의 상황과도 많이 비슷하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사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서라와 에스다월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요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요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 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어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단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군사를 보냅니다. 원래 거주했던 소라와 에스다월 지역에서 출발해서 북쪽의 유다 지역까지 올라와서 진을 치는데 그것의 이름을 단지파가 진을 쳤다고 해서 마하네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좀 더 산악지대로 올라가던 중 정탐꾼들이 거쳐갔던 미가의 집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정탐꾼들은 함께 출발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이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뿐만 아니라 부어서 만든 신상과 새겨서 만든 신상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들을 빼앗아가면 어때요?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줄 거예요. 그게 있으면 라이스를 정복할 때 쉽게 승리하지 않겠어요?
이 말에 홀깃한 일행은 그 물건들을 빼앗기로 하고 미가가 차려놓은 신당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던 레위인이 마침 신당에 있었어요.
갑자기 들이닥쳐 우상들을 챙기는 단지파의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란 레위인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신상들을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멈추세요.
아무 말 말고 조용히 하시오. 이 신상들은 오늘 우리가 가져갈 테니 목숨이 아깝거든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요. 그런데 참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떠납시다. 가서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건 어떻겠소? 여기 조그마한 집안이 제사장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서 당당하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소?
레위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고 곧바로 단지파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한 집안이나 한 지파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란 원래 하나님의 종이라서 절대로 사람에게 속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말할 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경우도 많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무엘상 14장 3절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누하수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사무엘상 22장 17절에도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시자에게 이르되 돌이켜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계속해서 말씀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적혀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7절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26절과 27절을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나왔는데요. 27절에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쫓아내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엘리의 집에 대해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만을 아끼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사무엘이 어릴 때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두 세대는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셨군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엘리의 후손들이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 결정을 바꾸실 수도 있었던 분이세요. 하지만 후손들도 엘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그러면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 볼까요? 뜬금없이 신당에 쳐들어와서 우상들과 제사장 노릇을 하던 레위인까지 빼앗긴 미가는 갑자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훕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고가 몰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증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가 자기의 신당에 있었던 물건들과 레인들마저 강탈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헐레벌떡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이보시오! 잠깐 나와 말 좀 합시다.
아니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이오? 나는 바쁘니 썩 물러가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 당신들이 우리 집에 머물렀을 때 내가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습니까? 그런데 고작 보답한다는 것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신상과 에봇과 두라빔을 모두 빼앗고 거기에도 우리 집안에 제사장까지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소.
당신이 우리를 이길 자신이 있다면 이 물건들을 도로 찾아가시오. 하지만 그러다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완전 적방하장이죠. 명분은 있으나 힘이 없는 미가로서는 억울함을 참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죠.
그 땅에서 자기들이 데리고 온 레위인을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였네요. 참 신기해요. 그렇다면 모세의 손자라 하면 여호수아 때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요.
맞아요. 같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만 나와야 하는데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은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제사장일 수 없었는데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사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발전된 문화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편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빨리 돌이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 방법을 배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이 진리를 꼭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서륜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련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우리 서륜자매님은요?
저는 제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가장 기쁜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바라는 거, 모든 게 다 무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무탈하기를.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예언자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탈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오늘 신방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언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신방 공동체가 마음 모아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민족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며 부르짖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서준 자매님, 예언 자매님이 교독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거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뜻인가요? 의미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세상에서는 주로 일터에서 승진했어요.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좋은 일자리를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이에요. 또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서린 자매가 읽어줄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픈 자에게는 복음이 빵이죠. 빵이 복음인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복음인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시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주 기쁜 소식인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는 너는 이제 자유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이제 감옥에서 나와도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눈이 먼 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볼 수 있는 거죠. 눈 먼 자에게 보게 된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나를 보내사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인데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오는 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 복음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서린 자매가 읽어줄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가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자유하잖아요.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나는 자유한데 왠지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한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고 매여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된 것 같은데도 우리의 생각은 늘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자유하지만 동시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은 말할 것도 없고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악한 영에게 눌려 있고 죽어 있는 상태고 계속 죽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콕콕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숨을 쉬면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씀이죠.
내 영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그 차원이 아니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육적인 차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혼적인 차원과 육체적인 차원과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목사님, 죄는 참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죄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주 역시 기분 나쁜 말이죠.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저주가 섞인 말로 가다가 넘어져라 한다든지 이제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안 좋은 소리들을 하면 바로 화가 나요.
그런데 그건 뭐 화내거나 신경질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이전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이 저주는 누가 날 저주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요, 죄란 말이에요. 죄는요, 저주의 씨앗이거든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순간에 저주의 씨앗을 내 삶 속에 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기쁘고 즐겁지만 삶의 쾌락을 누리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저주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네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열매를 맺어서 그 죄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것이군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내 자손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죄로부터 오는 결과가 저주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저주가 끔찍한 이유는 죄는 회개하면 되지만 저주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아니 목사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 충성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다윗에게 저주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왕이 되고 시간이 남다 보니까 불필요한 게 없었어요.
맞아요.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권력을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고 엄청난 돈도 가졌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갈급함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네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나 내려다보고 있지요. 그러다가 그 여인과 더불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여인애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 충성된 종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성적인 범죄와 더불어서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요.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받아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로 저주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요, 걷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두 저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배달은 아들들 자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장남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배달은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을 너무 이뻐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이복도 여동생을 겁탈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듣고 화가 나서 배달은 형제인 암논을 살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범죄가 형제 간의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다윗의 살인은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 끔찍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아들과 전쟁할 수 없으니까 왕궁에서 도망을 치잖아요.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빠져나오면 기드론 시내가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건너면 감람산입니다. 그 산을 그냥 맨발로 울면서 도망쳐서 올라가는 것이 다윗의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가슴을 치고 그리고 울면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에 자신의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도망갔는데요. 그런데 백두 대낮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아내인 후궁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인 겁니다.
아이고, 죄에 대한 저주가 그렇게 커지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저주가 여기서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화친정착의 일환으로 이 나라 저 나라의 왕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귀족의 딸이랑 결혼하고 막 정략결혼을 해요.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니, 솔로몬 한 사람이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다고요?
아내만 1000명이 있었던 거네요. 자기 아내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아내로 있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마구 결혼했는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종류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도록 만든 것이군요.
나라의 안정을 생각을 하면서 행동한 것이 영적으로는 잘못된 일들을 행한 것이요.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걸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고 결국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1차원적인 책임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결국 다윗의 성적인 범죄라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 죄의 저주가 자손 대대로 이어진 것이군요.
저주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주의 열매는 본인이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피해야 되는 거고 눈앞의 기쁨을 위해서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저주의 열매는 누가 먹느냐? 나와 내 자손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끔찍한 거네요. 마치 저주의 씨앗이 되어 많은 죄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병원에도 가면요. 병원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가족 중에 똑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죠.
맞아요. 가족 중에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 병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심장병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병원에서는 가정력을 버는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상담이 와가지고 아들이 속을 썩히고 나그네가 이렇게 저렇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묻는 것이 할아버지 뭐 하시던 분이세요? 할머니는 뭐 하시던 분이십니까? 다른 종교는 믿으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꽤 많은 분들이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부터 해서 증조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은 이것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보면은 뭔가 문제의 근원이 반드시 있어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 혹은 여러 모든 죄의 저주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린 그거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얽히고 설켜있다라는 거예요.
어쩐지 도박하는 집안은 대대로 도박을 하더라고요. 증조할아버지 도박하고 할아버지 도박하고 아버지 도박하고 또 아들 도박하고 손주도 도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술 중독도 똑같아요. 제 주변에 술 중독 때문에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죠. 바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람 피면 집안의 내력은 바람입니다. 그게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 지을 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죄의 열매는 괴롭고 결국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이 저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진 게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제 열매에 대한 영향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시면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치니 그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하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 감동 받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특별히 북조선 신자분들에게 꼭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먼 곳의 이야기도 아니고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살아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 마음이 눌리고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대신 지시고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가정과 환경이 어떤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 눌림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주시고 권면 주신 대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산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북조선 모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준 자매님 나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볍게 여겼던 작은 자들도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복음이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는 죄의 즐거움에 머무르기보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한 관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히 용납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언약된 아침에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외치는 위험참의 모든 사망, 권세, 죄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죄의 씨앗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아마 눈덩이같이 불어난 죄와 그로 인해 후회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저주의 짐을 예수님을 짊어지셔서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을 시간 선포합니다.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의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 우상 숭배가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한민족의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민족의 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똑똑도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